예, 마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가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나눴던 살인이라는 주제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 가늠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상 항상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지만요, 사실 요즘만큼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사람들의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의식 자체가 없어졌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성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게 시대를 거스르는 꽉 막힌 사람 정도로 여겨지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관, 전통적인 가족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줄줄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요새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종교인의 성 문제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이 가늠 문제로 나락에 떨어지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실수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남침례 교단에서 380건 이상의 이 성 피해 사건들이 접수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도자 예배로 유명한 윌로크리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도 그것 이 성 문제 때문에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그걸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신학이 이상한 여러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개혁을 외치고 바르게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마저도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요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성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처럼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교회는 여전히 그냥 이전부터 해온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쉬쉬하고만 있다라는 것이 매우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드러난 문제만 겨우겨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뭔가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풀어주신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이 가늠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에 비춰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과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지난주와 동일한 형식으로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 기존 율법 학자들이 가르쳤던 것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다르게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 그 당시 사람들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가늠의 범위를 이 다른 결혼한 사람과의 불법적인 그러한 성관계 그 정도로만 한정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과 연관될 때만 가늠이라는 죄가 이제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가정 파괴를 하는 그런 가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딱 지금 이렇게 그 정도로만 한정을 시켜놓고 그 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했던 것이 아니고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속박에서 벗어날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다르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가늠의 범위를 한정지음으로써 율법을 축소를 했는데요. 주님은 가늠의 범위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분명히 이 확장된 범위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늠을 행한 것을 포함해서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게 되면 그게 이미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요, 이미 그 마음에서 그 동기가 발동이 되면 그것이 심지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 행동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 가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거 뭐 손과 눈만 뽑고 끝날 일이 아니죠. 예, 우린 몸뚱이만 남고 다 없어질 겁니다. 예, 이건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예,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과 손은 그냥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늠이라는 죄가 그렇게도 심각한 죄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죄다. 눈을 빼고 손을 찍더라도 이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낫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른쪽,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오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 우편 이런 것처럼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른 눈, 오른 손으로 그 의미를 더 강조하신 겁니다. 이 죄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귀한 오른 눈, 오른 손 없더라도 괜찮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음란한 마음과 이렇게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죄는 눈을 뽑고 손을 찍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로 무서운 죄인데 나는 정말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왔는가?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 음란물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설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음란한 컨텐츠를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영화나 이 TV에 나오는 이 내용 안에는 그런 무너진 성관념에 대한 이 모습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염됐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아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 다들 그러는데 라는 생각이 더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뭐 다들 그러는데 나 혼자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언제나 처음 지을 때 힘들고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많이 보고 살아온 우리의 이 생각은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 바 없는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오염된 우리에게 이 7계명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다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오염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음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유명한 목사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맨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죄에 빠져서 완전히 중독되고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치열하게 싸우지를 않고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살아온 것이 결국에는 이런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런 음란함과 모든 이런 악한 것에 그냥 그대로 젖어서 살아가다가 양심이 마비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결국에는 행동이 터져나와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컨트롤이라도 했는데 이제 그게 마음속에 쌓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이 죄악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 그런 더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까지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특히 목사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더 많이 드러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이 악한 흐름에 역행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음을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에 대해서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간음의 문제에 연관하여서요. 이혼의 문제도 다루십니다. 자,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네. 여기서 주님은 다시 한번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24장에 나온 모세법에 대해서 모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모세법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으나 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그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혼이 허락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디까지가 성경적인 것인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담긴 이 미쉬나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샤마의 학파는 말한다.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지 않은 한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기록되었을 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했기 때문이다. 힐렐 학파는 말한다. 아내가 남편의 요리를 망치기만 해도 남자는 이혼할 수 있다. 기록되었으되 그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 유대인에게 가장 큰 학파가 이 두 학파입니다. 샤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인데요. 해석 차이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샤마의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가늠하는 걸로 봐가지고 여자가 가늠했을 때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그걸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늠이 아니더라도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대로 요리를 망치기만 해도 이혼 사유라는 것이죠. 예, 진짜 어이가 없죠. 예. 이렇게 신명기에 이 수치되는 일의 해석에 따라서 이혼의 허용 폭이 달라졌던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어떤 학파의 해석을 따라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딱 자기의 해석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이혼 사유를 찾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쉽게 이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법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극히 싫어하셨던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를 않고 그냥 세목만 지켜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죠. 굳어버린 마음. 자,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과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님을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결혼은 그냥 남녀가 좋아서 그냥 남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것이고 결혼이 귀한 만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혼을 독려하고 이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하는 그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써주라고 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생존할 방법이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에서 끝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당하면요, 갑자기 살 길이 완전히 막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여자를 위해서 최소한 다시 결혼할 길이라도 열어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서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차선책으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이 모세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 대충 써주고 그저 이혼을 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일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말고에 주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법에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은요 뭐 주로 무슨 의미입니까? 법에 저촉될 일을 자기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일 거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정말 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할 때 관심이 많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법에 관심이 많은 게요 세법 자체가 막 너무 아름답고 그 법을 막 묵상할 때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든 덜 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처럼 어떤 법에 뭔가 특별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대부분 그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은 그 법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이혼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이 이혼법 자체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에 포커스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 이혼이 간음이라는 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 다시 보면요, 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냥 보기에는 샤마이 학파의 이혼관과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 법적인 이혼 이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이혼당한 여자도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과 더 특이한 것은 그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간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까지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주 도덕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에 주님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도요 주님을 그냥 시험하고자 함 그 목적만 있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인지 아닌지 그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과 이 같은 말씀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주신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혼의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4절, 6절 보시면 이혼이 잘못됐다라는 설명을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심으로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된 것으로 그걸 마음대로 깨는 것은 죄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결혼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이니까 자꾸 이혼하고 싶어서 모세의 법을 들먹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 죄악된 마음, 그냥 마음속에는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법리를 알아서 그것만 피해가고 싶은 거죠.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서 주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그 이혼 증서는 너희가 너무 악하니까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면 간음한 것이라고 그 본질, 그 마음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제가 살인할 때도 살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계속 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적용이 안 될 뿐인 것이지 우리는 계속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니까 남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TV나 영화에 성적인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수없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것이니까 이런 세세한 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진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정의해서 이해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길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모두가 이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간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살펴본 오늘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을 금하시는 것에 대한 이 율법의 본래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하지 않는 기준은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렇게 간음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요, 나의 몸은 그야말로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내 건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나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정말 피값 주고 사신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실 철저히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음행을 하는 것은 단순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우리에게 당연히 나와야 할 그러한 모습은요, 이 음란한 시대에 정말 매우 적극적으로 음란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정결한 마음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도 정말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시점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에 좌우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